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야훼 이름을 선포하실 때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는 문제투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즉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꽤 자신이 괜찮고 그런대로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모습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사람이 뭐다 그렇지 같은 처지 가운데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투성이에 삶을 안고서 고민하고 또 울고 때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지도 모릅니다. 이는 자기가 자신을 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볼때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평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오직 못하게 문제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보지 않아야만 합니다. 즉,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될때꽤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과 다르지는 평범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안아줘야 하고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자신이 자기를 보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언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자신의 존재는 어떠하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두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40주야 하나님의 산에 머무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는 이 압력 앞에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 마디 말씀 중에 정확하게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가나안에 올라갈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을 떠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아가 머무십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만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만 믿고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과연 문제입니까? 정말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 계시다라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는 그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은 회막을 자신의 거처로 옮기셨습니다. 그 앞에서 모세가 돌아오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구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의 두 돌판을 모세가 던짐으로 말미암아 깨진 언약이 이제 두 돌판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그 언약을 성취시키고 있는, 갱신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언약 안에서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나아갔지만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언약의 갱신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까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언약을 버렸고 언약 바깥에 나아갔는데 도대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갱신으로 이 예배에 어떻게 찾아 나올 수 있고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야훼라고 선포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둘째,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신 야훼 하나님. 셋째, 야훼 하나님 앞에선 중보자 모세의 고백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두 돌판을 각각 만들고 아침 일찍 시내산 위에 올라와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이 산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조차도 그 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방책입니다. 이는 신자들의 순종을 입증하시는 방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냅니다. 5절에 보면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세상 안으로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두고 생각할 때 두 가지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한 가지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드러내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찾아오시는 사실을 이곳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 있는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만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이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 한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앞으로 지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모세의 눈높이 위쪽으로 지나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행사로 지나가셨던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등장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할 때 야훼 하나님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모세의 기도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응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시각적인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앞에 지나가고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눈앞으로 지나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모세의 눈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는 모세가 들은 야훼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 가운데 한 번도 야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훼로 알리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야훼라, 야훼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강조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신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야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은 이미 밝혀진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즉 이 이름은 자신이 가진 뜻을 자신이 이루실 하나님,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나는 분명히 성취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기한이 되면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한을 두고서 이제 요셉은 말했습니다. 내 해골을 여기에 보관하였다가 너희가 이곳을 떠나가는 그날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올라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골은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어떤 기념물 같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한 일을 분명히 이루는 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호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다른 이름이 없어서 지금 이 성호를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어졌는가, 왜 그러한 성호를 쓰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기를 알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야훼라고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당신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함께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의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 인도하고 이끌어내신 그 야훼가 지금도 야훼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확실히 선포하시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분명히 가나안까지 인도할 그 야훼다. 들으라. 나는 내가 계획한 그 일을 이룰 하나님이다. 들으라. 나는 내가 이룰 그 일을 계획한 일을 이룰 하나님이다. 라고 반복해서 지금 이제 모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며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신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떠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그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들어야만 합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그분은 자신의 목적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왜 주님이 나는 야훼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나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을 분명하게 성취할 나이다. 나는 야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에게 야훼라고 이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분노 중에 계시고 질투 중에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잠시 떠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야훼라, 야훼라 라는 이 말만 듣게 될 때는 그들은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야훼 하나님,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즉 모세의 눈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십니다.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시면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롭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품고 있는 연민의 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자비로움입니다. 은혜롭고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비는 은혜 곧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보호하듯이 그 백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 백성을 보호하듯이,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하나님은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을 그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찾아와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는 아버지로서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었고 그 자비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즉 우리 사람이 지금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그 줄기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그 줄기와 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이러한 꽃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접붙이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신 결과 공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밝히십니다. 그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는 그 공의를 더디 실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즉각적으로 지금 실행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늦추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고 이 기다림이 긍휼의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지기를 드디어 하시면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긍휼의 길자를 그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쉽게 분노하지 않고 지금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완전히 멸하지 않고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이 곧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계속 되어진다고 악이 성행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비록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 그 시대에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해버렸다고 한다면 끝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에 설교에 다루진 않겠지만 성도의 교제를 다룰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눕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눕니까? 꽤 괜찮은 사람입니까? 나와 별반 성격이 맞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 좀 문제가 있으면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 저 사람 악해서 나는 만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해야 마땅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잊지 못할 범죄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에 맡기셔서 그를 그 교회 가운데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참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피차 건민하기도 합니다. 피차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화해집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들 훨씬 더 악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중세가 암흑시대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세는 적어도 암흑시대였지만 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만큼은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신이 존재한다고 말합니까? 누가 과연 참된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이 진리면 그냥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면 그냥 진리가 아닌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악화해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 왜 지금 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행하실 그 일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약속된 인자하심을 말해주고 인자와 진실이 결합되어 있음을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증해주는 것이 이 진실입니다. 확고함, 성실함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확고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속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자기 백성의 인자와 사랑을 베푸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실 때까지, 자기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자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값을 죄도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 죄에 대하여서 악인들을 보응하실 때에 그 보응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말씀과는 좀 배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죄를 자기 자녀에게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그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갱신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어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 생각합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 모세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구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몽이 뻣뻣한 백성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으로 삼다라는 것은 물려받다, 차지하다라는 상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주의 기업이란 말은 열국 가운데 택하신 주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그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업되어진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계명을 정확하게 어긴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떠나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백성을 두고 지금 중보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듣습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라는 이 중보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런 범죄하게 될 때 모세처럼 중보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 이하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례 가운데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두고 중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기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는 중보의 기도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신이 그 모든 죄가를 도말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고 자기의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들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부활을 통하여 저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정말로 죄투성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어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어야 마땅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저들의 죄가 도말되어졌고 아버지께서 이런 방식으로 저들의 죄를 도말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단어가 오해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못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없는 것처럼 한다라는 말은 능동적으로는 기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수동적으로는 잊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잊혀졌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은약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특근의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특근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특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도리어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에 책임 있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꼭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계명을 어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돌판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동일하게 언약의 열 마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표현으로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중보자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돌이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돌판에 친히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그를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손으로 기록하는 사건을 몇몇 번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판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 또한 메네메네 대결 우르바신이라는 이 말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 또한 가늠한 여인의 현장에 있는 그곳에서 주께서 땅에 무엇인가 쓰셨을 때 그 사실들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무엇인가 기록한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내용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에게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잡아온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이것은 새 사람들에게 주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두고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백성들은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선하게만 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말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나 다 사랑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해야죠. 그러나 때로는 죄악된 일은 죄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정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듣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게 되겠고 너희는 두려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을 쫓아내는 그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는 그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살며 우리가 계명을 들고 살 때 두렵습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가 끝장날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취하실 것이고 두려운 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이 심판의 현장에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 계명을 들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아무리 강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계명대로 사는 것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 두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훼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라 내가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의 걸음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아멘.